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시키시고 그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과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네 개의 지파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모두 앞에 3만 2천 명이 하롯샘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오늘 7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의 수는 총합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 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을 넘겨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였다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떠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가 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 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서 그 군사들의 물먹는 특징을 보고 구별하여서 그래서 300명의 사람들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들이 300명이었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들만 남기고 남은 9,700명의 사람들은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 300명의 군사로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주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한 손에는 나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사실상 공격을 한 것이 아니죠. 나팔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강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그 3만 2천 명에 있는 군사에 군사를 더 더하시지 않고 왜 더 빼셔서 300명의 군사로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싸움이 되려면 전쟁이 되려면 같은 수가 있어줘야 어느 정도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만 2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산이 있습니까?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지 않고 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로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을까요?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숫자를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지 교만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려주는 목적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일곱 족속 안에 미디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리고 그 땅은 그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사실상 그런 목표이기보다 다른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미디안과의 지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앞서 드린 그 이유인 전쟁의 이유인 사명이기보다는 구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회복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전쟁. 그 근거로 앞선 본문인 이 사사기 6장 10절에서는 미디안의 핍박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그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으로 미디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전쟁, 회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가운데 이 전쟁을 인도하셨을까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자아도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방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내가 힘주고 내가 승리해서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내가 했다는 자만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되어지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여전히 타락한 삶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말씀하시거나 또 우리 삶을 예상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13명 5천명의 적군들 앞에서 이 부족한 3만 2천명의 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300명의 군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항상 마이너스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내세울 만한 자격도 없고 칭찬받은 일을 한 것이 거의 없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플러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 현장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있는 것에 더하시는, 채우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형편보다 더 빼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되려 망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거나 아니면 괜찮다고 여기고 있거나 이만하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만족되는 수치, 아니면 안정적인 수치, 그런 물량과 성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수치에 자만하지 않고 집착하거나 그런 수치에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플러스의 방식으로 또 마이너스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로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혹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우리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과 그 모든 영적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마이너스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을 위한 전쟁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러진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7년간 미디안 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미디안 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년 동안 그 미디안과의 그런 손에 넘겨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경제적인 착취로 7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황재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지만 잠시 정리해보면 이때 미디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사기 6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피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핍박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은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살려고 할만할 때 미디안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짐승을 다 탈취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장에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냐?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다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연민의 구렁텅이 속에 나온 절망과 절규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후회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르짖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6장 8절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보통의 이 구원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다시 범죄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런데 기드온 때에는 좀 다른 패턴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회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선지자를 보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를 보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말씀이 6장 8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수술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사실상 무지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6장 8절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6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죄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 드러난 이 선지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자 외문 교수였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고 합니다. 후회. 죄를 지은 것에 따라오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이스라엘이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의 상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장에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기도원을 설득해 가시는 게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설득한 기도원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셨고 왜 기도원을 보내셨으며 왜 기도원을 설득하셨을까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왜 이들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마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영웅적인 어떤 다이내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전쟁의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이 칠장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기도원의 영웅적인 일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스토리이자 사랑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6장과 7장을 맥락적으로 읽으면서 특히 미디안과의 전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었냐면 좀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먼저는 참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참 이렇게까지 애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기도원을 왜 선택했냐 그 중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다른 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장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냐? 그것도 전쟁 가운데 왜 300명으로 군사를 줄이셨냐? 왜 그런 수고를 하셔야만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수고와 열렬한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칸에 타고 있던 그 기차 안에서 어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어떤 잘못을 했냐? 뭐 잘못을 했으니까 엄마의 꾸중을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 더 심각한 잘못을 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커녕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의 오른뺨을 쳤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엄마에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오른뺨을 쳤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아이고 정말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이고 어머니 참 고생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반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번뜩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죄짓고 반항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냐?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뺨을 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머니와 같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을 무릎 위에 올려 안아주시고 설득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 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분들이 참 그러시는 걸 제가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단정짓고 나아가지 못하는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뺨을 때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그분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 제한적입니다. 우린 참 기준 짓습니다. 이 정도 돼야 넌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린 이렇게 사실상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없이 범죄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특별히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점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두 가지 약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약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의 수를 헤아릴 수는 없었겠지만, 미디안은 이미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수는 한눈으로 보아도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는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수보다 훨씬 압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지만, 기드온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300명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드온이 두려워한 줄 아시고 10절에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줄 아시고 불화를 붙여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한 줄 아시고 그의 연약함과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화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두 번째 약점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했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8절의 전략대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결국엔 그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가라, 기습 공격을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막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계산해서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답이 없어서 두려웠을까요? 어쨌든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드온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불화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15절에 보면 적군이 이 보리떡 꿈을 꾸게 해서, 이 적군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기드온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도록 도우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승리를 도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드온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사사 중에서도 삼손보다는 그대로 낫지만 다른 사사들보다는 약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자꾸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학자들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합니다. 분명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다시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연약함이란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실제적인 문제이자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맞춤으로 설득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연약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느끼는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따져본다면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물어보면 또 때로는 내 연약함은 이것이야 라고 단정짓기가 참 어려운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도원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탕자였던 둘째 아들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연약함 앞에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연약함을 가진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느낄 때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은 뒤에 이 성경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고 삶의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낮아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나약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한계가 분명히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그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동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연약함 왜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고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도원은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어딘가에서 아파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더하실 때도 있고 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은, 특별히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랑하시고 전쟁을 치르시며 이기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전히 기억하셔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연약함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곧 주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맛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